주보에 보시면 오늘의 제목이 기쁨의 영성입니다. 기쁨과 영성을 같이 붙였습니다. 기쁨이란 단순히 감정, 기분이 아니라 이것이 영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성, 교회에서 제일 많이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영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있는 신앙이 그냥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표현되는 것, 그것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즉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함이라 하는 것은 남을 존중하고 남을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내 성품에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찬양을 드렸습니다. 찬양을 드리면서 밖에 나가서 남을 욕할 수 없잖아요. 이것이 영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성을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말이 뭘까요? 그것은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음은 참 신비롭습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하지만 보여지는 것이 마음입니다. 왜냐? 내 속에 담아두는 대로 나와버리는 것이거든요. 내 속에 지옥을 담아두면 지옥이 나옵니다. 내 마음 속에 천국을 담아두면 천국이 나옵니다. 그것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마음 두는 일을 참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복을 끌어오는 자석과 같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당신의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품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말씀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이 마음을 품으라고 오늘 성경에서 권면합니다. 왜냐? 이 마음을 품으면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을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했는데 NIV 성경에 보면은요 이 마음을 attitude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5절 보면 밑에 your attitude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attitude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마음이라 번역하지 않고 태도라 번역합니다. 태도란 생각이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을 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도에는 두 가지가 있죠. 긍정적인 태도가 있고 부정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긍정과 부정 차이는 정말 작은 차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에서 익혀지는 것,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주 작은 차이가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도가 좋다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능력, 실력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실력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태도를 가져라, 올바른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그 태도 위에 실력과 능력이 겸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태도에 실력을 갖추게 되면 위험하게 됩니다. 교회가 위험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위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을 읽어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우를 만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람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이 사람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앞을 못 본 겁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앞을 보지 못한 사건을 부정적인 태도로 접근하였습니다.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에게는 긍정적인 태도와 함께 그걸 고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기도를 이렇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바른 태도에 분별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태도는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태도는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성은 분별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참 우리가 분별력에 약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분별해야 하고 우리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실력이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다. 거의 맞는 말이지만 하지만 실력이 좋다고 해서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력으로 풀 수 없는 문제, 그것을 우리는 공경에 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경에 처할 때는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하는 나의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요셉도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간수장과 죄수를 섬기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언제 열리게 될지, 언제 풀리게 될지, 내가 왜 여기에 갇혀야 되는지 억울함이 있고 이해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 공경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그를 풀어 그 땅에, 그 세상에 이인자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어떤 태도를 갖고 사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욥을 알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곤경에 처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남의 탓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친구들까지 욥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 빌매. 욥이 자기를 공격하는 친구를 위해 빌었다라는 성경을 정확하게 풀면 용서하고 축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자기를 공격했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기를 공격하는 그 친구들에게 긍정적인 태도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그 이전보다 갑절이나 축복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더블 블레싱은 실력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태도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더블 블레싱을 받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신앙의 바른 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고통을 피할 수는 없지만 이 문제 때문에 불행하다, 잘못됐다라는 생각은 피할 수 있습니다. 태도가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바른 태도로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해석입니다. 사람들은 야이로의 딸을 보고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잔다라고 하셨습니다. 죽었다라고 했을 때는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잔다라고 해석되는 순간 주님은 그 딸을 살리셨던 것입니다. 삶이란 자신에게 일어난 10%의 일과 그 일에 대한 반응 90%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내면에 당신의 능력을 담아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보물상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은 태도를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태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의 샘을 움직이는 예수님의 마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나타나는 능력이 뭐냐라는 거죠. 다른 것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기쁨을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기쁨이 뭐냐?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비움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이건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비우다라고 안에는 많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비움은 사실 영성에 아주 귀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움은 내 위치를 내려놓는다, 내 힘을 내려놓는다라는 뜻이 있고요. 여기에 아주 재미있는 뜻이 하나 있습니다.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저마다 집착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에 제일 힘든 것이 뭔가 하면 뭔가 집착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집착이라는 단어를 다시 들어가 보면 집착이란 쓰레기를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은 사실 그것을 붙드는 것은 그것을 내가 붙들어야 살 것 같은데 사실 그거 쓰레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비움이란 쓰레기를 붙잡지 않는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건 맡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붙잡으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삭을 낳은 후에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훈련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해 너의 품에서 이삭을 비워라, 나에게 맡겨봐라 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태도를 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여러분 가장 안전합니다. 내 인생도, 우리 자녀도, 교회도, 생명과 우리의 모든 소유도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insurance, assurance, 이 모든 것은 다 바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운다, 이건 한 가지 뜻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움에는요 또 이러한 뜻도 있습니다. 모자른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풍족함을 통해서 기쁨이 오는 것 같은데 사실 풍족함에만 기쁨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모자랄 때 그것으로 인한 기쁨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모자랄 때 기도하거든요. 우리가 모자르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자름은 기도를 불러오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는 바로 동기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충만하는 것은 바로 구한 걸 얻어서가 아니라 기도할 수 있을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있죠.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이런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포도주가 모자랐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했지요. 모자라지 않았으면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자랐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혹 여러분 모자람의 축복이 있어서 주님을 만나고 기적을 경험하는 새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낮추는 마음입니다.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낮추다 라는 말을 요즘에는 겸손하다 라고 씁니다. 그 겸손이란 말은 사실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했습니다. 낮춘다. 이건 본능을 거스리는 일입니다. 우리의 본능은 올라가고자 하거든요. 우리는 자꾸 올라가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낮추라. 이건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본능을 거스리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본능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자꾸만 위로 올려보냅니다. 위에서 흔들려고요. 위에서 우리를 조종하려고요. 높은 곳에는 산소가 희박합니다. 산소가 희박하면 어지럽습니다. 바른 정신력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춰야 합니다. 낮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마음을 낮추면 쉼이 있고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야 기쁨이 있지. 우리가 분주하게 되면 어찌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유로움으로 기쁨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무엇을 생각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생각은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의 기쁨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충만하기 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아주 훌륭하신 미국 목사님이 계십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설교 중에 이런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얻을 수 없는 것 중에 교회가 주어야 할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야 합니다. 오늘 고기 고먹으라고 각 사랑방에 250불씩을 드렸는데 고기가 아니라 은혜를 드려야 되는데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전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들 가슴 속에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쓸 때마다 오늘 빌립보서도요, 골로새서도요, 모든 그의 편지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늘 이렇게 그분의 편지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럼 내 삶에 기쁨이 없다고요? 아니요, 기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없는 겁니다. 돌이켜보십시오. 내게 은혜가 있으면 반드시 기쁨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인생이 메마르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구원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의 원천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성이란 영성의 최고봉은 어디에 있느냐?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감사할 때 나오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할 때 모든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빌립보서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어떤 이들이 원망하거나 멸망하였나니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다가 멸망했다라고 했습니다. 잠언에 보면 이렇습니다. 대저 젖을 저으면 버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은 언제 시작되느냐? 내게 감사할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원망과 시비도 이것도 습관입니다. 감사의 습관으로 바뀌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망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로 교회를 섬기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함께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데 기쁘십니까? 기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쁨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축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엔터테인을 줄 때 어찌 그것이 기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기쁨은 바로 하나님께 집중할 때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럼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때 기뻐해야 합니까? 신앙생활 올해만 하고 끝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평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되게 우리의 마음을 이 잘못 잡을 때가 뭐냐면은요, 우리 또다시 볼 사람 아니지 않는가? 그러면 내 마음이 막혀버립니다. 우리 올해만 신앙생활하고 끝날 거 아닌가? 그러면 막혀버립니다. 신앙생활이란 평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어떻게 얻느냐? 동역에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혼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부와 성령과도 성자와 성부와 성령이 동행하셨던 것이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seeking God, 당신의 인생을 찾으셔서 하나님은 동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동역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를 찾고 함께 동역하고 나를 낮추고 그 속에서 기쁨을 찾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이 기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기쁨의 영성으로 복된 신앙생활 하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진정한 동역자를 찾고 동역의 길을 찾고 동역하는 방법을 알 때 기쁨이 지속되는 줄 압니다. 우리가 그런 기쁨의 영성을 소유하여서 평생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하은교회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